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주. 다시 한번 시작. 실패를 통해 일하는 주. 요즘 나오는 무선 진공 청소기라든지 뭐 헤어드라기라든지 그리고 선풍기 디자인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대세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것도 헤어드라이기인데 요즘은 헤어드라이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선풍기도 저렇게 구멍이 뻥 뚫린 사실은 저게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많이 쓰지는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제품들은 영국의 그 애플로 불리는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이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고 이 세부에도 다이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가 제품을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1993년 이 회사를 창업한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의 그 성능과 뭐 실용성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창업자 자체가 산업 디자인이고 원래 기계공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전자, 기계 이런 걸 하신 분이 아니고 산업 디자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분에게 이제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또 그 아이디어와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또 만들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이 진공청소기 하나 잘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에요. 처음에 이 진공청소기 하나로 뭐 매출의 80%를 다 진공청소기가 다 차지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무선 진공청소기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 되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기술이 뭐 집약이 돼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LG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이제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만드는데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진공청소기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저기 그 헤어드라이기가 있는데 이 드라이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같은 가족끼리 있을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 무소음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안 나는 굉장히 저것도 저거하고 그 옆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날개 없는 선풍기 저것도 얼마냐면 그냥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그 사이에 모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드라이어 하나를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주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드라이 머리 말리는 건데 그거를 막 6, 70만 원 주고 산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모델이 아주 고가 프리미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또 제품이 워낙 혁신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팔려요. 중요한 건 이게 잘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팔리는. 그래서 이 다이슨은 가전계의 애플로 불리면서 점점 입지를 지금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뭐 가전 1위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저런 제품에 대해서 1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아권 매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중국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 이 다이슨 제품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년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냐면 40%에서 50%씩 막 성장하고 있어요. 40에서 50% 정도로 막 고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진공청소기 하나 잘 만드는 회사를 했죠. 지금은 이 회사가요 뭘 만들고 있냐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구원이요. 연구원이 회사 그 직원의 회사 직원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연구원이에요. 그냥 와서 너네는 와서 연구만 해라. 만드는 건 나머지 사람들 만들게 하고 너네는 와서 연구만 해라. 그래서 지금 연구원 숫자만 3,500명이에요. 3,500명이 맨날 연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만들까. 월급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지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 지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지원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한 3,500명이 지금 그리고 매년 연구원을 뽑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쪽에 이 회사에서 다이슨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가 아주 대단한 전기 자동차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5126, 512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5126. 이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어느 날 제임스 다이슨의 이 아내가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가고 이 다이슨은 이제 부인이 돈 벌러 갔으니까 뭐 해야 돼? 집 청소라도 해야지. 부인이 돈 벌러. 그래서 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기 잡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소기 작동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 청소기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세한 먼지가 이 먼지 봉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은 생계를 아내한테 맡깁니다. 생계를 아내한테, 이 회사를 차리기 전이에요. 생계를 아내한테 맡기고 집 뒤에 있는 낡은 창고에 가서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사이클론 방식의 진공 청소기 개발에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큼? 5년 동안 합니다. 5년 동안 부인은 열심히 돈을 벌고 남편은 창고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126번의 시제품을 제작을 해요. 5126번의 제품을 제작해가지고 다 실패합니다. 그걸 다 실패하고 5127번째 먼지 봉투 필요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저게 5127번째 성공한 거예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날 이 다이슨 청소기는 고가의 청소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청소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면서 2007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사자기를 받아요. 이 기사자기를 받으면 영어에서 썰이라고 해요. 썰. 우리는 여기서 다 썰이라고 불림받잖아요. 이게 원래 영국 가면 아무나 썰이라고 안 해줘요. 썰, 제임스, 다이슨 이렇게 되거든요. 이 썰은 경이에요. 경. 기사예요. 기사.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기사의 기사, 기사자기의 기사자기. 그게 굉장한 거죠. 이 기사자기를 왕실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임스 다이슨, 우리는 이제 경을 이제 뒤에 붙이잖아요. 제임스 다이슨 경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Sir James Dyson. 자, 이 다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실패는 발견에 한 발자씩 다가가는 과정이다. 계속 실패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자, 말이 그렇지. 여러분, 청소기 하나 만들려고 5,000번 넘는 실패를 해봐요.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000번이 넘어요. 5,000번이. 5,000번이 넘은 실패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실패하면 에이, 그만하자. 여러분,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한번 안 됐다고 해서 하, 나는 글렀나 봐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5,000번을 실패해서 에이,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건 불가능한가 보다, 이건 실패다, 나는 끝났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5,126번의 실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저는 각 실패로부터 하나씩 배웠다 그래요. 이 다이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배웠고 거기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몇 번의 실패를 했느냐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성공한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도대체 몇 번을 실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학생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5,000번 넘게 실패하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뻥 뚫린 헤어드라이기 만들고 날개도 없는 그런 선풍기도 만들고 뭐 봉투 없는 그 진공청소기 만들고 이러면서 창의적이 된 거예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런 창의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성공의 99%는 결국은 실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분이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연구해 보면 실패와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들은 실수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 속에서 일하시고 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뺏긴다. 다시 한번 시작.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뺏긴다. 바울은 아덴, 지난주 우리 아덴에 대한 이야기 했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아덴에서 선교적인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 잘났다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정말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만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이 아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거기 자리를 떠나요. 떠나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일을 돕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선교비도 모아서 가지고 오고 막 이래서 바울이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는 건 좀 내려놓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아주 더욱 집중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를 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관한 이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시의 회당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의 복음을 비방했어요.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막 옷을 탁 털면서, 이게 옷을 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 내용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그 파수꾼의 비유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대비하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경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파수꾼이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임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자신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 시기까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뭘 잘합니까? 뭘 잘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 거 알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어렸을 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게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살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를 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없잖아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뭘 내가 하고 싶어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정웅이처럼 제가 드럼을 잘 치나 민기처럼 기타를 잘 치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교회라는 곳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지 알아요? 교회는요 하겠다 그러면 다 시켜줘요. 하겠다 그러면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데서 아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하겠다 그러면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도 되게 못했거든요. 찬양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중창팀 뽑는다 그래서 중창팀에도 지원하고 성가대도 들어가고 세례 안 받았는데 교사도 지원해서 교사도 하고 청년부에 가서 목장 리더도 하고 나중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요 그냥 뭐든지 다 했어요. 그냥 시키는 일들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21살, 22살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일만 9가지 일이었어요. 제가 담당한 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 전도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했어요. 하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이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낙심도 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얻게 된 축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탁월한 재능과 능력은 없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점점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무슨 재능이든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그거 계속 묻어두잖아요. 그러면 그거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가락 다 굳어요. 못 쳐요.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피아노 안 치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냥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묻혀두면 다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활용하잖아요.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꾸 늘어요. 뭔가. 막 자꾸 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를 자꾸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죠. 왜 모르는지 알아요? 왜 모르는지 알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봐서.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뭐든지 부딪혀봐야 돼. 뭐든지 부딪히고 해볼 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늘어요. 그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정웅이 형제가 정웅이가 드럼을 안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 지난주에 여기 혼자 확 드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밤에 연습 어저껜가 그저껜가 밤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다 와서 누가 이렇게 드럼 잘 쳐요? 이렇게 여기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막 구경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있어 정웅이라고 잘 치는 애 있어.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정웅이 내가 너 PR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2년여 전까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정웅이는 드럼 만져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드럼 칠 애가 군대를 가가지고 네가 그럼 좀 배워라 해가지고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드러머가 됐는 거야. 교만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 엄청난 드러머가 된 거야. 전 아이 때 또래에 저 정도 치면 잘 치는 거야. 그게 잘 쳐요. 이게 뭐냐면요. 써야 돼요. 정웅이가 드럼 안 쳤으면 자기가 드럼을 이렇게 잘 치는지 근데 드럼 치는 친구 중에서도 감각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있는데 정웅이는 그나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보니까 자기 속에 이런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불과 2년 전이에요. 드럼 배운 게 불과 2년 전이야. 2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치는 여러분 드럼은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이 다 따로 움직여야 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웅이가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도 이제 해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족한 거 투성이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은 원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맡겨주시는 일은 뭐든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재능을 더해주시고 실력을 더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내가 뭘 잘한다,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잘한다 잘못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뭐든지 해보고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분이 은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직분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시는 것은요, 내게 어떤 능력을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자꾸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주시려고 그러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러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해요? 이걸 포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여러분은 포기하는데 이 기회가 누구한테 가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너 싫다 그랬어? 그래, 그건 다른 사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백화점 세일할 때는 그 기간 맞춰서 뭐라도 하나 막 싼 값에 건져오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시간 맞춰서 가서 막 사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들을 왜 놓칩니까? 기억하세요.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는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라고 말했어요. 기회가 나타났을 때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지 그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는 사람들은요, 평생 실패자의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왜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걸 왜 놓칩니까? 여러분 그 기회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강한 반발과 적대감을 느낀 이 사도 바울은 회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다 그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건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거부하거나 전도지 돌리다가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도지 돌리다가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복음을 그냥 거부하고 막 몸서리를 치고 막 심지어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적대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지를 돌리다가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도지 들고 이게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전도지 들고요 사람들이 좀 안 지나다니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전도할 용기가 안 나요. 그 전도할 용기가 싹 까먹어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시 전도지를 못 주겠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회당을 빠져나오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회당을 빠져나왔는데 그리고는 바울이 그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디도 유스도란 사람이 회당 옆에 살아요. 이 사람이 초청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간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학자들은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지역, 그리스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집회 장소,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8절도 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방금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듯 회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장 좀 전에 어디서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좀 전에.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버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그 지역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 회당을 대표하고 그 회당의 집회를 주선하고 주관하고 유대인들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거기가 재판도, 종교 재판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재판권,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그 지역 유대 공동체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유대 공동체는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로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회당장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동안 싸워왔던 그 지역사회의 모든 명예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앞으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뭐냐?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찬송가 94장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자리와 나 그거 다 버려도 괜찮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기꺼이 그거 박차고 나온 거예요. 얼마 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게 얼마나 적대적으로 나왔는지 회당장 그리스도보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정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전도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았던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변화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주변 친구들이 저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나는 한인들하고는 상대 안 할 거다, 나는 한인 교회는 안 간다, 나는 필리핀으로 귀화할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갖고 바울 사도에게 소리를 지르고 회당에서 바울 사도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나 밖으로 나왔는데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수도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 자리가 된 거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듣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축복이란 건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글렀다고, 내 인생은 글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핀란드에 로비오라는 IT 회사가 있어요. 2003년에 세 명의 젊은이가 만든 벤처 기업입니다. 이들은 게임을 만들었는데,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쉬운 한 가지를 그 기간 동안에 만들었어요. 쉬운 한 가지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창업한 지 6년 만에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만든 게임이 있어요. 파산하기 직전에 52번째로 만든 게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저 티셔츠에 뭐 그려 있어요? 오, 안에 앵그리버드 어떻게 알아요? 이 핀란드에서 만든 거예요. 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52번째로 만든 거예요. 파산 직전에 이제 문 닫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러고 서로 이제 셋이서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이제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 얘기를 하다가 날개 없는 새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하다가 앵그리버드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게임이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이 공동 창업자였던 이 피터 베스트바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나는 매우 많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여러분 실패라는 게 여러분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실패가 없다? 그 사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실패한다? 도전했는지 실패하고 도전했는지 이 사람은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회사도 51번까지 실패했어요. 아까 다이슨보단 덜해요. 아까 다이슨은 5,000번이 넘는 실패였는데 55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1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52번째 성공한 거예요. 52번째. 이젠 다 끝났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역사가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렛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불과 11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갔어요? 40년.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 하룻길밖에 안 되는 거리가 영적 소경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40년을 방황하다가 갈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밭은 그냥 배추나 심고 무나 심어서 뽑아먹는 그냥 그저 그런 땅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 밭에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 밭을 사고 싶은 보화가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매일 불평하고 똥통학교라 그러고 매일 불평하면서 억지로 다닙니다. 과연 그 학생이 그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이 과연 그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필리핀에 와가지고 한국과 다른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있으면 그거 다 여러분 손해예요. 여기에서 주어진 것 중에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정말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뇌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안 돌아요. 불평하느라 안 돌아요. 그러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부에 와서도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세부 생활에서 과연 행복할까요? 이 세부 생활에서 과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부가 그 사람에게 과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 땅만 파면 저기 보화가 있구나.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40년이 방황할 걸, 여러분 40년을 방황할 걸 11일 만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40년의 방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그 방황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방황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살에 방황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단축이 돼버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 더 큰 축복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 속에 더 큰 축복이 있다. 우리가 6절을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적대감을 느끼고 그 순간에 옷을 털면서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책임 없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를 감당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상관없어.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다. 라고 하면서 회당을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바울사도는 야, 이 도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그리스라는 도시는 정말 소망이 없는 도시구나. 아덴도 그렇고 이 고린도도 그렇고 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굳어있다. 아,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고린도 사역 아덴에 이어서 나의 고린도 사역은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실패감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절 말씀 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로 봐서 바울 사도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속해서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몰리는데 그런 두려움은 바울 사도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자, 그리고 10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가 큰 장애물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그 순간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두려움 속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을 믿기로 예비된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넌 다시 일어날 거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그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와 아테네에서 크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리스의 그 복음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로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죠. 그만큼 큰 업적을 남기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넘어야 할 인생의 산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태인인데 독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학자인데 박사들이 과학자잖아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상대성 이론이랑 이론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유태인들이 연구한다고. 유태인들이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싹 태워버렸어요. 견디다 못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겪어야 될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움의 한가운데 기회가 놓여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뺏긴다. 축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실패 속에 더 큰 축복이 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